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마지막 장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행한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이었습니다.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눈을 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의 24절을 건너뛰어가서 보면 24장의 1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다시 언약을 체결하게 하고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언약이 바로 그 유명한 세겜 언약이 됩니다. 언약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이 세겜 언약. 세겜 언약의 특징은 결단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언약을 체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단순히 구약의 한 위대한 영웅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아도 소위 믿음의 영웅전, 영웅열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아도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히브리어로 철자가 꼭 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부르죠. 그 히브리서, 히브리 성경에 예슈아,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예슈아 꼭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좀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만큼 그래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애를 쓴 시대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독특한 시기의 인물이요. 또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이라고 할 때 가장 출하게 우뚝 솟았던 아주 선명하게 보였던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아주 그렇게 특출하게 보였던 시대가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이 부러워서 여호수아서를 그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출한 신앙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오직 하나님. 아주 특출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면서 여호수아의 이 특출한 신앙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잡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를 좀 읽어드렸는데 14절에서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하고 이제 말씀이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자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외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게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러므로 하고 14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우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주목을 좀 해보십시다. 이 세겜, 이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눈을 감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고 싶은 장소가 많지만 그 중에 꼭 가보고 싶은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겜 땅은 참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첫 단도 세겜이었지만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아브라함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구출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다시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기도 합니다. 첫 단을 쌓은 그곳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야곱도 하란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은 후 세겜에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하란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이방 신상들, 반달형 귀고리 등 뭐 여러 가지 장식물들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결단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결단했고 또 야곱도 그렇게 결단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먼저 들려주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 말씀들 중대로 가보면 내가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대주제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아까 23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할 때 그 나는 여호수아였는데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시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 앞에 백성들 하여금 언약을 체결하게 하는 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 앞에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이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리더 자신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결국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남길 것인가? 아주 굉장한 챌린지를 주는 24장이에요. 자, 2절부터 또 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여호와로부터 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겨서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오노라. 3절에서도 내가, 5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도 내가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허감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내가라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모습,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다 보니 담대하게 내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져서 그 사이 걸어간 때는 밤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앞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위치를 바꿔서 이스라엘 뒤로 물러가게 되었고 그때의 구름 기둥도 같이 따라서 옮겨간 바람에 뒤에 따라온 애굽 쪽은 캄캄한 밤이 되고 캄캄한 어두운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나 앞에는 불기둥을 인해서 대낮까지 밝은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도 내가 하라고 시작이 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지금 여기 내가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평정한 후입니다. 물론 일부를 아직도 남겨놓긴 있지만 전쟁마다 승리를 한 후 이제 여호수아도 눈을 감기 바로 직전인데 그 모든 전쟁의 승리를 실제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헤스본 왕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쳐 주신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발람이 거짓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을 때에 그 저주를 막아주신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지금쯤 어쩌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간감하게 잊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11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계속 내가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고서 거의 40여 년이 흐른 후입니다. 30년, 40년이 흐른 후였으니까 백성들은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겜에 다 모이게 하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내가란 말을 12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칠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은 부리시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간단히 처치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쟁한 주체는 이스라엘 군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왕벌을 보내어서 왕벌 그렇죠? 이 상징으로 하신 말씀인데 톡침을 가진 왕벌이 가서 톡 쏘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그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몸짓도 하고 나름도 칼도 휘두르고 했지만 이제 수십 년 흐른 후 뒤돌아보면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슴에 지금 백성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어요. 들어가 보니 이미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 거주 취하여 살게 되었고 또 들어가 보니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자기들이 가꾸지 않는 포도원 그 속에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었고 감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경작하지 아니하는 감람원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올리브오일을 풍성하게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얻게 해 준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언니야 하나님의 언니야라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아무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니야를 제대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야 물론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뒤돌아볼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받았던 면류관도 다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 참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니에 부를 때 가끔 감동도 받고 나름대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의 수천 배, 수만 배 이상의 감동 속에서 감격 속에서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 참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므로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란 말은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은 꼭 새 총처럼 생겼죠. 밑에 가닥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오른쪽 가닥은 티그리스 강인데 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에서 이루어진 문명을 흔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은 바로 그 지역에서 섬겼던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러나 우리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 저쪽에서, 정확히 하면 강들입니다. 강들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우상, 어떤 머리에 뿔 달린 어떤 무서운 귀신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티그리스 강,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그 사이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인간이 짐승이나 비슷하게 기어다니기도 하고 그냥 조금 모여서 조금 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주려 수렵 이렇게 잡아서 먹고 했던 그런 시절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어느 들판에 가보니 묘하게 생긴 풀들이 있는데 거기가 노랗게 익으면서 손으로 훑어보니 뭔가 알갱이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 알갱이를 본능적으로 입에 넣고 씹어 먹어보니 약간의 단맛도 나고 괜찮아요. 이게 뭐요? 하고서 그걸 갖다가 다 끌고 모아서 집으로 오다가 또 그게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다음에 보니 그것이 또 자라는 건데 지난번보다 더 울창하게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곡물이 처음 발견된 순간입니다. 그전만 해도 뭐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던 수렵 생활에서 이제 농경사회로 발전이 되는, 전환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그 밀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어보니 더 무성하게 자라고, 워낙 땅이 비옥한 곳이어서, 이거 재밌네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개한 짐승과 같은 그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9,000년 전이 아니었을까, BC 9,000년, 또 BC 8,000년, 7,000년. 그 심어보니 그렇게 무성하게 곡물이 재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로소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데, 농경사회란 말은 농경사회는 어쩔 수 없이 땅을 파고 곡식을 심어야 되면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문화. 그전만 해도 떨어도 하나 도돌아다니는 문화였는데 비로소 정착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Establishment culture. 이제 그게 정착이 되는 겁니다. 이 밀 하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밀을 재배하게 되고 이게 자꾸 거기다가 밑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위로는 티그리스 강, 새총처럼 생긴 이 두 강에서 물이 엄청나게 넘치니까 그 물을 당겨서 재배를 해보니 이건 뭐 엄청나게 더 수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우르는 바로 그 중심지였습니다. 티그리스 강 쪽으로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삽시간에 불과 얼마 못 되어서 우르 일대는 오늘날의 뉴욕처럼 세계적인 교역 중심터가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저 나일강 지역과 황하강 지역과 인도의 간지스강 지역, 이렇게 4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 문명의 첫 문명 발상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만큼 이제 한순간에 메소포타미아는 세계 이목을 끄는, 그 당시로서는 뉴욕이 되었어요. 온갖 교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배한 곡물이 딴 곳으로 가고 딴 곳에서 또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센터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장소로 발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단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말입니다. 단순히 그야말로 머리에 뿔 달린 우상이 많은 득실을 그리는 그런 곳에서 빠져나왔다 그거 아니에요. 그 살기 좋은, 당시로서는 제일 살기 좋은 그 문명의 도시 우르를, 메소포타미아를 빠져나왔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 곳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 특출하게 이제 세상에 소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물론 하란을 거쳐서 잠시 있기도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겜 이곳에 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단을 쌓고 첫 단을 쌓고, 이 첫 단이 중요한 거예요. 첫 단을 쌓고 이제부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는데, 오늘 여호수아도 바로 그 세겜에서 나와 내 집은 아브라함이 섬기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라고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저는 틀림없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참 전했을 때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이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첫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첫 단을 쌓았던 곳도 이곳이요. 하나님에서 취해온 모든 세상적인 것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던 야곱의 장소도 바로 이 세겜이었기 때문에 이 두 인물, 이 신앙적 위대한 두 인물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도 이 말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사느냐, 이 여호수아가 행복했던 것이 물론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아래에 있었던 것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았다는 이게 축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꼭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있느냐, 이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적어도 세겜에 관한 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여호수아에 이르는 이 일련의 신앙의 이야기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이 세겜을 꼭 들려볼 참 필요가 있어요. 16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서 다짐을 받아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 다짐을 받아내고 결단을 촉구하고 또 약속을 받아내는 모습인데 16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을 백성들이 얼마나 선한 뜻으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뜻으로 했을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해 주신 일을 쭉 들려주었을 때 이 백성들 틀림없이 가슴이 뜨거웠, 꼭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도 가슴이 뜨거웠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가기로 결단하였다고 말을 했죠. 고백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이 백성들도 선한 뜻으로 했다고 봅니다. 절대로 빈말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는 과장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곧 보겠지만,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사상에 들어가면 곧 보면 이렇게 말한 이들이 얼마나 쉽게 돌아서 버리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돌아서 버리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아주 절감을 합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닌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또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이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백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베드로부터 더 나은 백성이냐? 그렇지 않죠. 얼마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요. 신앙 불가능합니다. 믿음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딴 수가 없어요.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만큼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한때 받은 어떤 은혜로 인하여 계속해서 끌고 갈 힘이 있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꼭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실존이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저렇게 좋은 뜻으로 말을 하지만 절대로 그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야시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셨던 것처럼.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는 결코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 결코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뭐 좋은 의도로 해도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말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구약의 야시아도 알았고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계속 이제 새겨줍니다. 죽은 이 밖은 이제 쭉 이렇게 새겨주게 되는데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가슴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심어주고 있는데 백성들 가슴 속에 심어진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여호수아는 큰 돌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 돌에 오늘 주고받은 다짐과 맹세와 약속을 새겨두고 싶었습니다.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에 딛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지난번 단기 선교 때 우리가 이 세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옥상에서 내려다볼 수밖에 없어서 내려다보았는데 바로 그곳에, 바로 이곳에 여호수아는 언약을 돌에 새기고 어느 상수리 나무 아래 우뚝 세워두었습니다. 내년 2월에 또 가면 이번에는 꼭 그 돌을 제가 찾아서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 대신에 제가 이곳에 돌을 하나 세워둔 적이 있습니다. 이걸 1999년,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1999년에 이 여호수아를 오늘처럼 끝내면서 여기다가 언약이라고 돌을 써서 1999년, 그러니까 99년을 하고 다음 날이 1월 1일에 세웠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이 십자가 밑에 계속 두었어요. 그리고 저 기도를 이제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언젠가 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참 제가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목사님, 그 무슨 구닥다리, 무슨 시주단지도 아니고, 아, 그 앞에서 그렇게 고기를 끄덕끄덕 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좀 신식으로 하라고. 저보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신식으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좀 신식으로, 좀 젊은 사람들 좋아하게 신식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 이렇게 제가 구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와닿았어요. 참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18년 전에 이 돌 여기다 세워두고 언약이라고 글자를 쓰고 늘 참 그 앞에서 마음에 새겨보고 그럽니다. 요즘 목사들은 젊은 목사들은 이렇게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가슴에 와닿는 것은 신앙은 구식이 좋아요. 신앙은 구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신식으로.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그렇게 결단한 모습을 생각해내면서 야곱이 또 세겜 땅에서 그렇게 결단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도 눈 감기 직전에 또 그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감히 여호수아의 절반의 절반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신앙은 구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론은 신식이 되어도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만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태도와 그 마음 자세, 그 말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태도와 이 말씀, 이것은 우리들 가슴에 이 땅 떠날 때까지 계속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끝까지 우리 합독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세라에 장사했으니 딤낫세라는 에브람 산지에서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테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이제 땅에 장사 지낸 인물이 셋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묻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유골로 가지고 왔던 요셉도 묻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묻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인 세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장사의 의미가 아니죠. 온몸 덩어리가 신앙이었던 이 사람들, 신앙을 묻은 것이죠. 마치 엄청난 주춧돌을 밑에 놓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던 땅인 고로 이 땅은 우리의 땅, 거룩한 땅, 이란 뜻으로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꼭 큰 건축물의 주춧돌처럼 여기저기에 이렇게 놓는, 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우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지금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죠. 무려 3,500년 전의 인물들인데 몸은 그렇게 묻혔지만 그들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일구어진 것이고 가꾸어진 것이고 아름답게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계속 살아서 오늘 우리도 신앙 안에서 여호수아와 지금 한 시간 동안 지금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좀 챌린지가 되죠. 우리들도 결국 죽어서 무덤을 남길 터인데 무덤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과연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3,500년이 지났는데도 뭐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들이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하나님만 남게 되죠. 이들 위대한 신앙인들 다 묻히고 묻혔지만 이제 우리 곧 다음에 보게 될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부족한 인간들을 통하여 또 어떻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를 또 보게 될 거예요. 역시 우리 가슴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남기는 것으로 여호수아도 끝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일을 행한 곳이 세겜이었다는 사실. 세겜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결단하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곳에 와서 결단을 했고 그가 첫 단을 쌓은 곳이기도 했지만 애굽으로까지 내려갔던 그 실패한 역사 되돌이켜 왔을 때 다시 이 땅을 이곳을 찾은 것도 결단을 위한 것이었고 야곱도 하란 땅 비록 큰 부자가 되어서 내려왔지만 그러나 역시 신앙 안에서라는 결단을 하면서 세상에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하면서 결단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요. 그리고 눈 감기 전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 하고 결단한 장소가 이 세겜 땅 이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모습이든지 결단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24장까지 공부를 쭉 했는데 만약에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또 너무나 귀한 생활, 3시간 낭비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은 무엇을 결단할까? 신앙 안에서 무엇을 결단할까? 오늘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보면서 한 가지라도 결단하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세겜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